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오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이해되며 그 말씀이 경험되며 그 말씀이 실천되며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입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과 관련된 많은 상징들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에 이 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에 1장 2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 번의 환상을 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들을 해석할 때에 그 환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별은 문자적인 그 별이 아니고, 여기 나타나는 금 촛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촛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이죠.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날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 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밤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90세의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사도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보는 것을 기록하여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11절 말씀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것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가 얼마나 잔혹한 그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신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일곱 금 촛대를 보았고 그 금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6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보고 있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인자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심에는 분명한데 지상에서 배웠던 그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자신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늘 그분과 함께 식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은 분명한데 지상에서 배웠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상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영광과 존귀를 다 가리우신 채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신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시 보았는데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그는 지금 영화롭게 되신 지극히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누울 수 있는 제자, 그것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인데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가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에 그는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즉시로 주님께로 달려가서 지상에 있을 때 주님의 품에 누웠던 것처럼 그렇게 안기려는 그런 마음은 고소하고 그 위엄 앞에 영광 앞에 그 존귀하심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배웠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그래서 존귀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귀족과 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옷차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흰 머리와 털을 가지셨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와 성결과 영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인가? 흰 머리는 노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 이 흰 머리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처럼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흰 머리와 털이 상징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희기가 그 눈처럼 희다, 양털과 같이 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결함,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세상을 살피시며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적인 통찰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또 요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잔혹한 핍박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시며 교회를 친히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겨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은 전혀 거짓이 없을 것이고 편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말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견고하여서 장차 원수들을 발로 짓밟으시며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엄몰하는, 그래서 뭐 다리도 부서지고 많은 그런 차와 집들을 휩쓸고 가는 그 큰 물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위험, 그분의 말씀을 전혀 거스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존귀한 주님의 그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간과하는 자들, 이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거룩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영광과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토록 오랜만에 그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었고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거기서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의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까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가장 합당한 자세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친밀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예배를 그렇게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친밀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배울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그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뵙는 그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극히 나약하신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귀와 권세와 그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전히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위엄과 또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지만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17절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입니까? 요한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친밀함,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포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을 책에 써서 기록하고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모습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직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그 모습이야말로 직접적인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이 지금 거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갔는지, 어떠한 그런 신앙으로 그 환난들을 다 이겨냈는지 한번 교회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초대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영화로우신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져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빠나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아빠나 엄마가 옆에 서 있으면 든든한 곳이죠. 아무리 힘이 센 친구라 할지라도 엄마와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그 통제 아래 완벽하게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하실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은 결과라고 그렇게 속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그러했으니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18절 본문 말씀에 주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그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였고, 또 전승에 의하면 그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 로마의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위협을 느끼며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의 황제가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조차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시고 주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왜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20절까지 읽는 것이 단락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에 있어서 2장 1절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2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 사이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들 사이에 주님께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왕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양떼들을 돌아보는 목자가 밤에도 쉬지 아니하고 양떼들 틈에서 양떼들이 잘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과 교회들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던 때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칠 때에 정말 신실함으로 그 양떼들을 돌봤는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자지 아니하고 또 혹시 사나운 짐승이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이 자기의 양떼를 공격할 때에도 생명을 걸고 그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웠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었나이다. 생명을 걸고 양떼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과 죽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홀로 버려두실 리가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회에 임하시며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주권을 세상과 교회에 관련된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완벽한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음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여서 교회에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돌보심 아래,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20절 말씀해 보면 금촛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촛대, 촛불, 등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교회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후렴에 보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조난을 당한 그 배와 또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선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것은 등대의 불빛이지 않습니까? 이제 항구 쪽으로 오라고, 표류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성공 복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어떤 성공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그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촛불이 되라고 그렇게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에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연관이 돼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욕바라고 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방문하였고 욕바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 욕바는 요나서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요나 시대에 욕바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그곳에 내리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욕바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대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한 성도가 감당하는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 역사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은 이미 죄악으로 다 휩쓸려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촛대라고만 말하지 않고 금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붕을 금칠한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기관인가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반사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존귀한 그 터들이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거의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기초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천만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대에 영향력을 미쳐서 허물어진 그 재단이 다시 쌓여지고 하나님의 그 기초들이 다시 세워질 때에 이 세상에도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그와 같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웃에게 그와 같은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우리 시대와 우리의 나라와 지역사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와 여러가지 또 정책을 통하여서 점점 더 육신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위엄과 존귀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얼마나 헐벗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얼마나 무서운 그 진노가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마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책임과 그 거룩한 사명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를 근심하시며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원하게 하셔서 집사로 세움을 있게 하시고 또한 장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기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대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유함이 더 많이 경험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기초를 닦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